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미국인 8명 가운데 한 명은 다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로이터 통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지지자 중 대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지지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로이터 통신이 지난달 10일과 12일 미국인 약 1,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른 것입니다. 오늘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하면 누구를 찍겠느냐는 물음에는 전체 응답자 가운데 45%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꼽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42%에 그쳤습니다. 최근 미국 내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미국민들의 지지도는 기록적으로 낮은 3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시리아 반군에 대한 미 중앙정보국 CIA의 무기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CIA를 통해 온건 성향 시리아 반군의 비밀리에 무기와 훈련을 지원해왔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이번 조처가 시리아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와 협력 방안을 찾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3년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시작한 미국의 무기 지원 프로그램은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압박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아사드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영국과 유럽연합 EU의 브렉시트 2차 협상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브렉시트는 영국의 EU 탈퇴를 뜻하는 단어로 영국은 지난해 국민투표를 통해 EU를 탈퇴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의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 장관과 미셸 바르니에 EU 대표는 오늘 지난 4일간 진행된 회담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두 대표는 지난 17일 2차 회담에 앞서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었습니다. 지난 6월 열린 1차 회담에서는 회담 시간표가 논의됐습니다. 한편 이번 2차 회담에서는 영국 내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과 유럽연합 내 영국 국민의 지위, 북아일랜드 문제, 그리고 영국의 탈퇴 합의금 문제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 연방 대법원은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 행정명령이 지정한 입국 금지 대상에서 조부모 등을 제외해야 한다는 하와이 연방지법의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중동 6개 나라 국민과 난민들의 미국 입국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국민들은 특히 미국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등 가까운 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미국 입국이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조부모나 손자, 손녀 등 확대 가족 구성원이 제외된 데 대해 하와이를 비롯한 13개 주와 워싱턴 DC가 면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하와이 연방지법은 가까운 친척의 조부모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조부모 입국을 허용한다고 판결한 바 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포괄적 경제 대화가 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두 나라 대표단은 어제 미국 워싱턴에서 하루 일정으로 경제 관련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번 대화에는 미국에서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과 윌버로스 상무장관, 중국에서는 왕양 국무원 부총리와 주강야오 재정부 부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끝난 뒤 공동성명이나 이행 방안이 나오지 않았고 예정됐던 기자회견도 취소됐습니다. 로스 상무장관과 무누신 재무장관이 회담 뒤 짧은 성명을 냈지만 경제 관련 현안을 해결하는 데 양국이 노력하기로 했다는 문구 외에 특별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존 맥케인 연방 상원의원이 악성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고 애리조나주 피닉스 소재 메이오 클리닉이 밝혔습니다. 뇌에 생긴 종양은 맥케인 의원이 지난주 왼쪽 눈알에 생긴 혈전 제거 수술을 받은 뒤에 발견됐습니다. 병원 측은 발견된 종양이 치명적인 교모세포종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종양은 치료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리조나주가 지역구인 맥케인 의원은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2008년 공화당 대선 후보로 당시 바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와 맞붙어 패배한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정우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7월 20일 목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이란과 수단, 시리아 등 3개 나라를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북한은 9년 연속 테러 지원국에서 제외됐습니다. 북한의 돈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을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1일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하자는 남한의 제안에 북한이 공식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호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평양은 내일 흐리다가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6도, 낮 기온은 32도입니다. 해상에도 비가 내리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9년째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국무부는 BOA에 여러 출처로부터 모든 가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19일 발표한 연례 테러 보고서에서 이란과 수단, 시리아 등 3개 나라를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하원이 지난 4월 북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법안을 통과시켜 관심을 끌었던 북한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지난 1987년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으로 이듬해 테러 지원국에 지정됐지만 2008년 미북 간의 핵검증 합의에 따라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하원은 앞서 지난 1월 발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 암살 사건 등 여러 이유를 들어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 재지정하는 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었습니다. 국무부는 올해 보고서에서 예년처럼 북한이 미국의 대테러 척결 노력에 협력하지 않고 있고 일본과 합의한 일본인 납북자 조사 결과를 일본 정부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해 6월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미국의 금융체계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를 발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앤알리치 앨런 국무부 대변인은 19일 BOA에 법적 측면에서 어떤 나라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국무장관이 그 나라 정부의 반복적인 국제 테러 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북한이 계속 제외되고 있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종 결정은 해당 국가가 테러 지원국 지정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가름할 모든 가용 증거를 자세하게 검토한 뒤 이뤄진다고 말했습니다. 리치 앨런 대변인은 북한과 관련해 여러 출처로부터 모든 가용한 정보를 지속해서 검토하고 있다며 이런 검토는 계속 진행 중이라는 과거의 설명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정보는 전체적으로 평가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검증과 확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원이 법안에서 지적한 김정남 씨 암살 사건은 시점이 올해 1월에 발생했기 때문에 보고서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무부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 건수가 전년보다 9%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테러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 수도 13% 줄었습니다. 국무부는 이런 결과가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예멘에서 테러 공격 횟수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총 104개 국가에서 테러 공격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한미 국방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위협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오늘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은 도발에는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뒤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하루속히 비핵화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은 어제 북한이 앞으로 2주 이내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또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발사시험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 정부 관리의 말을 이용해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한국 측이 군사회담을 갖자고 제안한 날짜를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공식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관영 매체를 동원해 한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호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군사당국 회담을 열자고 제안한 21일을 하루 앞두고 북한의 응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20일 정례 기자 설명회 발언 내용입니다.
군사회담 관련해서는 아직 북측의 반응은 없고 북한의 호응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담에 대비한 실무적인 준비는 지금 현재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7일 북한에 오는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남북군사당국회담을 열자고 제안하면서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통해 회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논의할 적십자회담도 다음 달 1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갖자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선 남북 적십자 연락사무소를 통해 답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도 20일 기자들과 만나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북한 측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북측의 호응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남북 간의 합의 정신으로 돌아와 서로 신뢰 구축의 길을 가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답을 기다리는 마감 시한이 언제냐는 질문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에 마감 시한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정세 논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상대방을 공공연히 적대시하고 대결할 기도를 드러내면서 관계 개선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여론 기만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신문은 한국 정부가 외세와의 동맹과 대북 압박 공조의 강화를 추구하고 있고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간판 아래 북한의 자위적인 핵 억제력 강화 조치를 헐뜯으면서 군사적 도발 소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이런 대결과 적대의 악패를 청산하는 것은 남북화해와 민족 대단결의 선결 조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주장은 한국 정부의 회담 제의에 대한 공식 반응으로 볼 순 없지만 회담 개최에 앞선 한국 측의 선 조치를 우회적으로 요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그 전에도 비판적 논조를 유지하면서 대화에 응한 사례가 있다며 협상을 하기 전에 유리한 입장에서 서고 최대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일환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막판까지 응답이 없다는 것은 전면 거부보다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뜻일 가능성이 크다며 회담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한국에 끌려가는 듯한 모양새에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중요한 어떤 자신들이 주도하는 한반도 문제 해결의 계기로 활용할 의도는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북 대화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기는 좀 어려워입니다. 자신들이 주도하는 혹은 자신들의 의도가 관철되는 조건부 수용 이러한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더 있죠.
한국 정부는 당초 제안했던 군사회담 날짜가 임박했기 때문에 북한이 긍정적인 답변을 해오더라도 회담 대표단 명단 교환이나 회담장 준비 등의 사전 절차를 감안할 때 일정을 수정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북한 측의 답변이 없을 경우 일정을 다시 정해 북한에 수정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놓고 내부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의 돈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거래하는 나라의 개인과 기업을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중국을 겨냥해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가 19일 북한의 금융만 접근 제한을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대북 금융 제재의 효과를 검토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지금까지 효과가 없었다며 범위도 좁고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이행도 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기업을 제재하는 것보다는 북한을 돕는 중국 등 제3국의 개인과 기업을 겨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진흥재단 연구원은 지난 2월 유엔 안보리사나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이 외국인을 협력자로 활용하고 여러 위장회사에 의존한다고 밝혔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U.S. should move aggressively against Chinese banks that are integral to North Korea's sanctions evasion efforts. Information on North Korea's use of Chinese banks to access the American banking system is incomplete.
미 재무부에서 금융 제재를 오랫동안 담당했던 루제로 연구원은 미국은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에 필수적인 중국 은행들에 공격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루제로 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09년부터 2017년 사이 중국은행을 이용해 미국 금융망에서 22억 달러를 처리했습니다. 루지에로 연구원은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업체들 같이 북한 정부에 협력하는 중국 기업들을 제재하되 동시다발적으로 제재해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신미국안보센터의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연구원도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U.S. officials should focus sanctions on front companies in China and elsewhere to stymie the shippers, insurers, manufacturers, and traders that wittingly and unwittingly prop up Pyongyang.
미국은 중국과 제3국의 위장 회사들의 제재를 집중해야 하며 이는 어떤 형태로든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선박회사, 보험회사, 제조업체, 무역업체들을 좌절시킬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재무부에서 테러 문제를 담당했던 로젠버그 연구원은 또 미국이 미사일과 핵 부품을 조달 확산하거나 북한 정부를 위해 자금을 모금하고 세탁하는 거래자들을 제재하는 데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젠버그 연구원은 북한을 국제금융망에 연결하는 핵심 통로는 중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존박 하버드 케네디 스쿨 선임 연구원도 북한의 국영 무역회사와 중국 기업들이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이 통로를 통해 불법 물품이 국제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흘러나가기 전에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존박 연구원은 중국의 국내 정책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What I call the three antis. These are a set of China's domestic policy tools, namely anti-corruption apparatus, anti-narcotics campaign, and anti-counterfeiting activities.
존박 연구원은 부패와 마약, 위조 활동을 엄격히 단속하는 중국의 정책에 미국이 협력하면 두 나라가 북한의 활동을 차단하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사거리를 미국 등과 다르게 주장하고 있는 러시아가 발사 지점 또한 다르게 분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어제 공개한 러시아의 북한 미사일 정보 문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 4일 발사 지점을 동창동 미사일 발사장, 즉 동창리 서해 미사일 발사장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이 평양에서 북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곳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는 이 문서에 첨부한 지도 형태의 그래픽에서도 발사 지점을 동창동 미사일 발사장이라고 표기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루크츠크주에 배치된 보로네슈 타입 레이더가 이번 미사일을 탐지했다며 미사일의 종류는 화성급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 같은 러시아의 다른 주장에 대해서 미사일 탐지 레이더에 결함이 있을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일부는 러시아가 정치적 이유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화성 14형 탄도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사거리를 확보하기는 했지만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매진하는 것은 생존 전략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화성 14형 미사일은 1차 시험 발사를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사거리를 확보하긴 했지만 탄도미사일로서의 운용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선 2, 3년 정도 더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사일 기술 전문가인 한국항공대학교 장영근 교수는 20일 통일한국포럼이 서울에서 개최한 북한 ICBM 도발 대북정책 주도권 확보 방안 세미나 주제 발표에서 화성 14형의 사거리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화성 14형에 600kg 질량의 핵탄두가 실리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 화성 14를 고각 발사할 때 탄두 질량을 제가 거꾸로 역분석을 해보니까 900kg를 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대형 질량 핵탄두를 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컨버전을 해보면 6200kg예요. 그러니까 1단이 뭐든 2단이 뭐든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이제 저걸 컨버전하면 6200kg, 6200kg면 알래스카는 때린다.
장 교수에 따르면 북한의 표준 핵탄두 질량 600kg을 탑재할 경우 사거리는 8,100km 정도로 북한에서 쏘면 하와이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장 교수는 화성 14형에 대한 모의 시험 결과 핵탄두 질량이 900kg일 때 사거리는 6,200km로 알래스카 타격이 가능하며 핵탄두의 질량이 450kg일 경우 사거리는 9,000km로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 도달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다 북한이 만약 추가 핵실험을 통한 핵탄두 경량화에 성공해 핵탄두의 질량을 200kg까지 줄인다면 약 11,000km의 사거리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거리 11,000km는 미국 동부 워싱턴 DC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만약에 250kg까지 경량화를 했다 그러면 11,000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워싱턴 DC를 때릴 수 있다. 물론 이거는 대부분 다 어디냐면 북극 궤도를 이렇게 쏘는 겁니다.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핵탄두 질량에 따라서 사거리가 상당히 차이가 있다.
장 교수는 화성-14형이 한쪽 면 바퀴가 8개인 중국제 이동식 발사 차량에 탑재됐으며 길이는 19.5m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1단 추진체는 길이 11m, 직경은 1.4m이며 2단 추진체는 길이 3m, 직경은 1.2m라고 분석했습니다. 토론에 나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김정일 선군 시대에서 김정은 정권의 경제, 핵무력 병진 노선으로 북한의 생존 전략이 변화했다며 이제 핵무력은 단순히 협상 수단이나 거래가 아닌 북한의 미래 생존을 위한 보검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남북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줘야 하며 대화를 위한 비공개 실무 접촉 등 대화 이전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남북한 특사 교환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김재천 교수는 북한이 지금 시점에서 핵미사일을 동결하거나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지만 ICBM의 미국 본토 도달 능력을 입증한 후에는 동결과 보상을 교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떠한 동결을 할 것인지, 동결과 무엇을 바꿀 것인지 등에 대한 미한 간 조율, 미국과 남북한 간 조율, 그리고 한국 내 합의 도출이 중요하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막혀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해법을 다양하게 제시해 주변국들이 수용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먼저 핵 문제의 출구로서 대화를 통한 북핵 해법을 꾸준히 제시하되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강력한 제재를 통한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압수한 외교 행낭을 북한 측에 반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어제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달 16일 미 세관 국경보호국이 북한 국적자 3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행낭은 지난 17일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로 돌려보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유엔 소재국인 미국은 유엔 본부 협정에 대한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국토안보부는 뉴욕에서 열린 장애인 권리협약 회의에 참석한 뒤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려던 북한 대표단의 외교 행랑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외무성은 18일 미국 당국이 외교 행랑을 반환하고 공식 사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정권을 심각한 위협으로 보는 미국인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8명은 북한을 미국에 대한 위협이라고 답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ABC 방송이 18일 북한에 관한 새로운 공동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를 보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뒤인 지난 10일부터 13일 사이 미국인 유권자 1,001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설문에서 응답자의 81%가 북한을 미국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66%는 북한을 심각한 위협이라고 답해 지난 2005년 같은 조사 때보다 12%가 증가했습니다. 또 74%는 북한과의 전면전 가능성을 우려했고 특히 이 중 절반인 34%는 매우 우려한다고 답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36%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잘 다루고 있다며 신뢰를 보인 반면 63%는 일부 혹은 아예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은 87%가 불신, 공화당 지지자는 19%만이 불신 입장을 보여 정당 지지 성향에 따라 견해가 크게 엇갈렸습니다. 미국인들이 북한을 가장 큰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또 다른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미 정치 전문 인터넷 매체인 폴리티커와 모닝 컨설트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미국인 1983명을 조사한 결과 북한이 40%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30%는 이라크와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인 ISIL, 16%는 러시아를 미국에 대한 최대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이 조사에선 공화당 지지자의 43%, 민주당 지지자의 41%가 북한을 최대 위협이라고 답해 정당 지지도에 따른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김정은 정권의 호전성, 무모함에 대해 미국인들의 높아지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교회 뉴스 김영권입니다.
일본 지방법원이 고등학교 수업료 면제 조치에 부당하게 제외됐다며 철회를 요청하는 조총연계 학교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수업료를 대체하는 정부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쓸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히로시마 지방법원은 19일 정부의 고교 수업료 면제 조처에서 차별적으로 제외됐다며 이를 철회하고 약 50만 달러를 보상해달라는 히로시마 조선 고급 학교 운영자와 졸업생들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현재 일본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소송 4건이 제기되어 있는 가운데 히로시마 지방법원에서 첫 판결이 나온 겁니다. 1심에서 패한 히로시마 조선학교 측은 항소할 계획입니다. 히로시마 지방법원은 이 학교가 제1조선인총연합회와 북한의 영향 아래 있어 수업료로 국가가 학교에 지급하는 돈이 부적절하게 쓰일 수 있다는 정부 측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담당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부의 조처가 차별이나 권한 남용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0년 4월 당시 일본 집권 민주당은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로 고등학교 수업료 면제 조처를 도입했습니다. 이 조처는 일본 고등학교와 비슷한 교과 과정을 가진 일본 내 모든 외국인 학교에도 적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히로시마 조선 고급 학교도 이 프로그램에 지원했지만 일본 정부는 2011년 11월 북한이 한국 연평도를 포격하자 관련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이어 2013년 들어 아베 신조 정부는 자국 내 조선학교 10곳을 수업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북한이나 조총련과의 밀접한 관계가 의심돼 학교 운영이 적정하게 되는지 의심스럽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오사카와 나고야, 히로시마 후쿠오카, 도쿄 소재 조선학교와 학생들이 무상화 배제를 취소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각 지역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히로시마 조선학교 측은 수업료 면제 제외가 무고한 조선학교 재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잔인한 조처로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이는 학생들의 평등한 권리와 이들이 민족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일본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일본 문부성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현재 일본에는 대학을 제외하고 66개의 조선학교에 약 6,200명이 재학 중입니다. 한편 19일 히로시마를 시작으로 28일 오사카 그리고 9월 13일에는 도쿄 지방법원이 같은 사안에 대해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네, 북한에서는 이번 주말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장마철에 해마다 적지 않은 큰물 피해를 입어왔는데요. 이 때문에 북한 당국뿐만 아니라 유엔 등 국제기구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거듭되는 큰물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김현진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진 기자, 북한 지역도 이제 장마철로 접어드는군요.
네, 보통 7, 8월이 장마철인데요. 일단 24일까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은 해마다 뭐 대부분 집중호우로 인한 큰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네네.
지난해에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먼저 지난해 피해 상황이 어땠는지 좀 짚어볼까요?
네, 국제적십자사 IFRC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8월 말 함경북도 지역 내 내린 폭우로 두만강이 범람해 인근 북중 국경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 적어도 138명이 숨지고 400여 명이 실종됐으며 함경북도 6개 군내 총 66만 7천여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또 가옥 3만 채가 파괴되고 학교와 병원 등 공공 건물 16,400채가 훼손됐습니다.
예. 같은 수준의 비가 내려도 한국보다 북한에서 더 큰 피해가 나는 이유가 있겠죠?
네, 무엇보다 홍수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 기반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 기상 예보 능력도 떨어져서 사전 대비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기상 장비가 노후화되고 관측 자료 수집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도 이유입니다. 정확한 날씨 예보가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 주민들이 제때 재해 대처하지 못해 피해가 커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난해에 발생한 홍수 피해, 지금 어느 정도 복구가 완료된 상황입니까?
네, 국제석식자산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와 기금 부족 등의 영향으로 수해 복구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질과 위생, 의료보건 사업 분야의 복구 지원이 당초 8월 말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계획보다 넉 달 연기된 올해 말로 계획이 수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장 또 장마철이 시작되니까 이번 장마에 대한 대비도 이제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국제사회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유엔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장마철 홍수 대비책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BOA가 입수한 유엔의 재난 긴급대응 준비 자료에 따르면 유엔은 식량 안보와 식수, 위생, 영양, 임시 거처, 보건 등 5개 분야에서 긴급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네.
또 긴급재난 발생 직후 6시간, 24시간, 72시간 내 국제적십자사, 조선적십사 등과 어떻게 조율해 대응할지에 대한 계획도 미리 세우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 적십자사도 구호 물품을 비축하고 조기 경보와 대피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요?
네. 국제 적십자사의 그웬돌린판 동북아시아 사무소장은 BOA에 조선 적십자사와 함께 재난에 대비해 북한 전역의 7개 적십자 창고에 구호 물자를 비축해 놨다고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It's we call it non-food item. We stock it, we store it. Yes. So it means that if something will happen.
네, 팡 사무총장은 홍수 등 재난 시 15,000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분량의 방수포와 가정용 텐트, 개인 위생용품, 수제 정화제, 물통 등을 비축해놨다고 밝혔습니다.
예, 국제기구의 대비 상황을 좀 점검을 해봤는데
네.
물론 이제 북한 당국이 장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해야 할 일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릴 경우에 대비해 댐과 제방 등 수해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들을 점검하고 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또 축대 같은 곳은 더 단단히 하고요. 무너지지 않게 살펴야 합니다.
주민들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우선 집과 주변에 비가 새거나 무너져 내릴 곳이 없는지 사전에 점검 보수해야 합니다. 낡은 지붕은 비닐 등으로 단단히 덮고 묶어서 폭풍우에 날아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집 안팎의 하수구는 물론 배수구 막힌 곳을 정비하고요. 오래된 축대, 담장은 넘어질 우려가 없는지 미리 정비하는 게 좋습니다.
예.
또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양수기나 손전등, 비상 식량, 식수 등을 준비하는 게 좋고요. 또 재난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곳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폭우가 지금 쏟아지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요, 우산을 쓰지 않는 게 좋고요. 전신주나 큰 나무 밑은 피하고 건물 안으로 대피하는 게 좋습니다. 물에 잠긴 도로는 가급적 피하고 조그만 개울이라도 건너지 말아야 하고요. 만약에 산이나 강, 계곡에 있었을 경우에는 빨리 하산하거나 급히 고지대로 피신해야 합니다.
네. 장마철에는 건강에도 특별히 유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장마철에는 보통 습도가 높아서 땀이 잘 마르지 않고요. 이 때문에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고 불쾌지수도 높아서 신체 균형이 깨지고 면역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장마철에 어떤 질병을 유의해야 되고 또 이와 관련된 예방법도 좀 짚어볼까요?
네. 물로 인해 걸리는 수인성 질병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장티푸스와 이질, 콜레라, 장염 등이 바로 그런 질병입니다. 장마철에는 각종 세균이 번식하기 쉽고 또 음식물이 쉽게 변질되기 때문인데요. 한국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 조은희 과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음식이나 물을 끓여서 먹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세균성 이질이라든가 장티푸스 콜레라는 일단 물 때문에 생길 수도 있지만 그 환자 간의 접촉이 가능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 손 씻기만으로도 이런 수인성 식품외계성 질환을 80% 예방할 수 있어요.
네, 이 밖에 장염과 설사병 증세가 있을 경우 보리차 등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장마철 피해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김현진 기자였습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가 지난달 북한에 지원한 식량 규모가 올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40%가량 감소한 건데요. 국제사회의 지원 감소 등 자금난이 주된 이유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식량계획이 지난달 북한에 지원한 식량 규모가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19일 발표한 6월 북한 국가보고서에서 지난달 타가소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모 등 45만 8천여 명에게 비타민과 미네랄, 지방 등이 함유된 영양 강화 식품 1,300톤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이 기간 타가소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모에게 표준 배급량의 3분의 2 수준의 식량만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식량계획은 타가소 영유아 어린이 1명당 하루 영양강화식품 60g과 영양과자 40g을, 임산부와 수유모에게는 130g의 영양강화식품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과 비슷한 규모로 올 들어 최저 수준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5월에도 취약계층 45만여 명에게 식량을 배급했지만 식량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1월에는 취약계층 80만여 명에게 2,560톤의 식량을 지원했었습니다. 이어 2월에는 1,500톤, 3월 1,700톤, 4월에는 1,900톤을 지원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의 6월 대북 식량 지원 규모는 1월의 절반 수준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가량 감소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해 6월 취약계층 64만 4천여 명에게 2,150톤의 식량을 지원했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국제사회의 지원 감소 등 자금 부족으로 대북 영양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구는 식품 원료를 구입해 운송하고 현지 식품 공장에서 가공해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데 보통 6개월이 걸린다면서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금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해 7월부터 2년 6개월 일정으로 북한 주민 170만 명을 대상으로 영양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억 2,87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19일 현재 모금된 액수는 4,200만 달러로 목표액의 30%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세계식량계획은 북한 당국이 지난 6월 북한 주민 1명당 하루 400g의 식량을 배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에 따르면 이는 유엔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 600g의 70% 수준에 불과하며 북한 당국이 목표로 하는 570g에도 크게 못 미치는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일본에서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해 개인 대피소를 만들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영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대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개인 대피소는 종종 있었지만 이 북한의 핵공격에도 개인적 대비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는 건데요. 김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가디언 신문은 최근 일본 현지 취재를 통해 일본에서 나타나는 흥미로운 경향 한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바로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해 대피소를 지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태평양에 접한 일본 서부에 사는 구로토리 요시히코 씨도 개인 대피소를 지은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올해 75살인 구로토리 씨는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파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대피소 건설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을 겨냥한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자 자연재해보다는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한 대피소를 만들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개발한 탄도미사일로 일본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하겠다고 여러 차례 위협한 바 있습니다. 비용이 모두 7만 달러가 들어간 쿠로토리 씨의 대피소는 35cm 두께의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고가의 스위스제 공기정화기가 달렸습니다. 이 공기정화기는 방사능뿐만 아니라 살인가스 등 유독성 가스로부터 사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디언은 일본 업체 관계자들을 말을 인용해 올 들어 핵공격에 대비해 대피소나 공기정화기, 방독면 등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구로토리 씨의 대피소를 만든 업체 관계자는 대피소 건축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며 지난 두 달 동안 12건 이상의 주문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주문 건수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업체 대표는 고객 대부분이 북한의 핵공격을 우려해 대피소 건축을 원했다며 한 공동주택에서는 공동대피소 건축을 문의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일본 업체 관계자도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크게 주목받은 올해 4월과 5월에 대피소 건축 의뢰가 많이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업체는 1인용에서 20만 달러가 드는 13인용 대피소까지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 자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일본 정부는 일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가정한 대피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일본 수도 도쿄 지하철이 운행을 중단하기도 하는 등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가디언은 2차 세계대전 기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핵공격을 당했던 일본이 오랫동안 핵무기에 대한 위협을 잊고 있다가 최근 북한 탓에 다시 핵 위협을 실감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의 집에 대피소를 지은 쿠로토리 씨는 가디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 등 일본을 둘러싼 위협을 지적하며 이웃들이 자신에게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지만 자신은 그저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네, 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석방된 지 엿새 만에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가 이 세상을 떠난 지 이제 한 달이 됐습니다. 이 시간에는 원비어 씨의 묘소를 직접 추모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이 한국 자유통일문화원 이해란 원장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란 원장은 탈북자로서 한국에서 북한 인권 개선과 탈북자 지원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잠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란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이번에 일종의 오토 원비어 씨를 위한 추모 방문을 하신 건데 어떻게 계획을 하신 겁니까?
제 개인적으로 오토 원비어 씨가 북한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하고 갔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름은 잘 몰랐으니까
네.
얼굴이 그때 너무 많이 변화가 돼가지고 못 알아봤는데 나중에 사진을 보니까
네.
우리 식당에 밥 먹으러 왔던 그 친구가 맞더라고요.
식당이라고 하면 어디 식당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종로에 있는 능나밥상이요.
아, 한국에 오토 원비어 씨가 방문했을 예. 때.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때 12월, 2015년 12월 말경이었는데 아마 크리스마스를 쉰 그 다음날이었는지 하여튼간 그랬어요. 그래서 29일날 그 사람들이 평양에 갔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25일이니까
네.
25일인지 26일인지 그때 와서 식사를 하고 가서 그 북한에 가서 이제 억류됐잖아요.
예.
그 보니까 맞는 거예요.
예.
우리 거기 식당에 왔던 그 친구가 그 얼굴을 보니까
네.
그 친구가 좀 특별히 좀 활달하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막 또 북한에 대해서 아는 것도 되게 많았어요.
예.
그때 토크 좀 했는데
네.
그래갖고 보니까 그 친구예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더 가슴이 많이 아팠고
네.
또 원비어 씨의 그 정말 억울한 그 억울하게 살해된 그 광경을 보면서 그것은 북한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겪어온 일이고
예.
지금도 겪고 있는 일이고 김정은 정권이 남아있는 한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 미국 국민들의 슬픔에 동참을 하고 특히 어떤 원비어 가족에게 또 제가 이제 북한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예.
북한에서 살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분들께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제가 좀 그 위로를 드리는 것이 인간적 도리에 맞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미국을 방문하게 됐고
예.
신시내티 오토 원비어 아버지 회사를 찾아가서
예.
저희들의 마음을 담은 편지와 제가 직접 만든 통일약과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그 파란 리본의 그 태극기 성조기를 이렇게 부착해서 만든 리본 배지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선물을 드리고 왔죠.
예, 직접 만나시지는 못하고 일단 그 회사 측에 전달을 하셨군요.
아버지께서
네,
예, 뭐 또 중요한 걸 뭐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어서
예,
또 그리고 그때 저희가 그래서 약속을 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네.
비서께서 나와서 그 눈물을 글썽이면서 잘 전달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예. 원비어 씨의 묘소도 직접 찾아서 둘러보셨다고
예,
하던데 그 소회가 어떠시던가요?
아, 거기 가보니까 아직 그 묘비가 없었어요.
예.
묘비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더라고요. 그게 뭐 이제 맡겼는데 지금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분방 이제 그 장례식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가지고 갔던 그 리본 배지 그거를 이제 위다서에다가 꽂아놓고 제가 묵념하고 네, 왔습니다. 그래서
예.
정말 하루빨리 김정은 정권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인류의 이러한 불행이 계속 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불행을 넘어서 그런 인류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관광객을 데려다가 막 이렇게 살해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단이
예.
앞으로 계속 지속되게 한다는 거는
예.
정말 안 된다는 생각을 더욱더 가지게 됐습니다.
예. 원비어 씨가 사망했을 때 한국 내에 있는 탈북자들의 반응은 어떤 거였나요?
분노했죠. 저는 고문에 의해서 사망된 거다. 그리고 다양한 고문 사례들이 나왔는데 원비어가 당한 고문은 아마 물 고문에 물에다가 전기를 통과시키는 고문이었을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원비어 씨가 사망한 지 한 달 정도 됐고요.
네.
북한에서 억류됐다가 이제 석방된 지 의식불명 상태에서 석방돼서 이제 엿새 만에 사망을 했는데 원비어 씨의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이것과 네. 관련돼서 북한 당국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있죠. 그리고 관광객이 왔는데 그 어린 학생이 무슨 국가 전복 기도라는 게 말이나 되는 제명입니까? 아이고 정말 그런 걸 잡아놓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는 거고 그리고 북한에는 다양한 검은 방법이 있습니다.
예.
검은이 아니면 제가 봤을 때 너무 젊고 너무 키도 크고 건강하고 정말 잘생긴 청년이었는데 그렇게 인사불성을 만들어놓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북한 정권이 죽인 거지 어떻게 아니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왜 갑자기 식물인간이 되냐 말이죠.
예. 뭐 아시는 것처럼 북한에 아직 미국인 3명이 억류된 상태고요. 뭐 한국인들도
그렇죠.
지금 억류돼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예,
이렇게
그렇죠.
외국인들을 억류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그 외국인들을 이제 그 실컷 부려먹다가 그렇게 북한은 원래 그러는 나라예요. 그렇게 자기들이 실컷 써먹다가 이렇게 그 억류하고 또 한국에서 이렇게 데려다가 억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이제 그 미국과 남한이 자기들의 그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거를 해가지고 협상 그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 원비어 씨의 묘소를 직접 추모하기 위해 최근 워싱턴을 방문한 이 한국 자유통일문화원의 이해란 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연결됐습니다. 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오늘 서울에서는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한국은 가마솥 찜통 더위였습니다. 서울에는 첫 폭염 경보가 내려졌고요.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은 열대야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자, 야외 작업을 중단해야 될 정도의 폭염 속에서도 최악의 물난리를 겪은 충청북도 지역에 복구를 돕겠다고 나선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준비했고요.
네.
네, 한국 정부가 오늘 새로운 정부 조직을 확정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기술과 과학기술, 정부연구개발예산사업을 총괄하는 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신했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은 연일 하늘을 쳐다보면서 지낼 수밖에 없다고요?
네. 미세먼지에 황사로 뿌였던 그 하늘, 언제 그런 걱정을 했냐 할 정도로 지금은 누가 좀 하늘을 가려줄 수 있는 커다란 햇볕 가리개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가마솥 찜통 더위가 그 열기가 전국에 가득했고요. 오늘 서울은 올 들어 처음으로 낮 최고 35도 이상을 의미하는 폭염 경보가 내려졌는데 36.2도까지 올랐습니다.
네.
오늘 한국에서 가장 뜨거웠던 곳은 경상북도 청도였고요. 38.3도, 그 외에도 37도를 넘는 지역이 이어졌습니다.
네. 날씨가 이 정도면 뭐 실내에 있어도 그 더위가 느껴질 정도 아닐까요?
맞습니다. 하루 종일 가동되는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더위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한국은 가정용 전기의 경우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어서 좀 많이 틀게 되면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그래도 뭐 일단 사람이 살고 보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요. 가족이 많이 없는 낮 시간에는 주부들이 카페라든지 도서관 이렇게 공공시설에 공짜 냉기를 찾아서 폭염 피서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덥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깥에서 활동하신 분들은 폭염에 그대로 노출될 텐데요. 요즘 한국 곳곳에서 이 더위를 식혀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원이 되고 있다고요?
네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프리카 더위로 표현되는 대구의 그 폭염 대책입니다. 대구에는 지금 도로에 열기를 식혀주는 물청소차가 하루에 몇 번씩 도로를 지나고 있답니다.
예.
물을 뿌려서 지열을 시켜주는 거고요. 주요 공원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걸 서울에서도 지금 따라하고 있습니다. 서울 청계천, 광화문 광장 일대 물 안개를 뿌려주는 분무시설이 설치돼서 지나는 시민들에게 아주 시원한 물을 계속 뿌려주고 있습니다.
예.
잠시의 시간이라도 햇볕을 그대로 노출해야 하는 그런 교차로 교통섬이 있는데 이곳에 지금 그늘을 만들어주는 대형 파라솔이 설치되는 지역도 늘고 있고요.
네.
역시 대프리카 대구에서 요즘 나오고 있는 아주 눈에 띄는 그 폭염 대책인데 이 폭염기에 어르신들과 취약계층들이 모이는 그늘이 있는 공원에 냉동차가 찾아가서 시원한 물병을 나눠주고 있답니다.
예.
또 한 백화점에서는 야외 주차장에 주차를 한 차량에 대해서 손님들이 타기 전에 시원한 바람을 넣어주는 차량 급속 냉각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또 호응을 얻고
예.
있답니다.
그런가 하면 지자체들도 뭐 더위에 힘들어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도 준비를 하고 있네요.
네네. 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밤 영화제가 있습니다.
네.
강바람을 쐬러 한강공원으로 몰리는 시민들이 많은데요. 이번 주 토요일 22일부터 한강 4개 지역 다리 아래에서 밤에 영화를 볼 수 있는 한강 다리 및 영화제가 또 열릴 예정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뜨거운 폭염 속에서도 구슬땀을 자처한 사람들 소식이 있군요.
네네. 그 최악의 물난리를 겪은 충청북도 청주 지역에 지금 전국 각지에서 자원봉사자들의 구슬땀이 모이고 있답니다. 300mm가 넘는 폭우에 큰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돕기 위해서 나선 사람들인데요. 집이라든지 일터, 농경지, 비닐하우스, 뭐 농사를 망쳐버린 피해자들이 시름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진흙을 털어내고 물청소를 하고 주변을 단장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수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청주시의 경우에는 자원봉사 창구를 열고 직접 신청을 받고 있는데 폭우 피해 다음 날에는 군인과 경찰이 위주가 된 응급복구단이 꾸려졌지만 그 다음 날은 18일에는 2,800여 명, 19일에는 3,000여 명, 오늘은 3,900여 명에 가까운 자원봉사자들이 일손을 돕겠다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고요.
네.
또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수는 엄청 크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도움의 손길들이 이재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복구 현장에서도 일손들이 많이 필요한가 봅니다.
맞습니다. 뭐 지금 굴삭기라든지 트럭 등 복구에 필요한 장비들이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흙밭이 된 집안 청소라든지 가재도구 정리 등은 사람의 손길이 꼭 있어야만 하는데요.
예.
이 큰 비에 무너져버린 비닐하우스 안에 뭐 쓰레기가 돼버린 작물 넝쿨들이 지금 가득하답니다.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데도 사람의 수고가 필요한데 다행인 것은 청주 지역에 이런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몰리고 있지만 조금 더 외곽으로 나가는 괴산이라든지 증평 이런 중소지역에는 사람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다. 도움의 손길이 기다린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예.
주요 대기업에서 이들을 돕기 위한 거액의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문재인 정부의 새 정부 조직도가 확정이 됐군요.
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71일 만입니다. 또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의한 지 42일 만에 정부 조직이 확정된 겁니다. 오늘 한국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했는데요.
네.
지위가 올라가거나 내려간 부처가 있고요. 이름을 바꾼 부처, 독립한 부처 등 여러 가지 변화가 단행됐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1차 정부 조직은 18부, 5처, 17청의 2원 사실 6위원회로 구성됐습니다.
예. 눈에 띄는 변화가 있는 부처들 좀 살펴볼까요?
네. 지금 그 한국 언론이 관심 있게 보도하고 있는 부처는 이름을 바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네.
박근혜 정부 때 미래창조과학부로 불렸던 곳인데요. 9년 만에 정보통신이라는 이름이 부각됐다.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미래 먹거리 핵심인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정책 소관 부처라는 것도 강조되고 있고요. 이 한국이 자랑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ICT와 과학기술, 정보연구개발 관련 사업을 총괄하는 거대 부처가 바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네.
이곳에 또 자관급의 과학기술혁신본부도 설치됐다는 소식이 있고요. 중소벤처기업부라고 불렸는데 이곳이 중소기업청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네.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 강조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정책과 대책을 맡게 되는 곳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사라지거나 축소된 조직도 있군요.
네.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만들어졌던 국민안전처가 폐지됐습니다.
예.
국민안전처의 기능은 행정안전부에 설치한 재난안전관리본부에 그 역할이 맡겨졌고요. 당시 함께 통합됐던 해양경찰청, 소방청은 외청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예.
자관급의 국가보훈처가 장관급으로 격상되는 것이 오늘 확정됐습니다. 문재인
예.
정부의 구상이 오늘 정리가 된 거고요. 낮은 경호, 최소한의 경호를 강조했던 대통령 경호실, 자관급의 경호처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예.
행정자치부는 행정안전부로,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자관급의 통상교섭본부가 설치된 것이 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 전해드리고요. 또 지구촌 소식 인물 아메리카 준비됐습니다. 오늘 인물 아메리카 주인공은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 지도자 라코타 인디언 부족의 추장 크레이지 호스입니다. 영어로 크레이지 호스를 그대로 번역한다면 미친 말 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지만 라코타족에게는 길들이지 않는 말, 야생마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크레이지 호스는 원주민들의 삶과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백인들과 투쟁을 벌였는데요. 특히 미국 역사에서 전설적으로 남아있는 리틀 비콘 전투에서 미국 기병대를 전멸시킨 것으로 유명하다고 하죠. 라코타족에게 크레이지 호스는 성스러운 존재로까지 인식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물 아메리카에서 자세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투데이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의견 주신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됩니다. 그 밖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특별히 중국과 태국에서는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VOA 음성사서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가번호 1번, 그리고 그리고 202-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과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저희 VOA 방송에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